우리 앞뒤전으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2025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새로운 결심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새해에 어떤 결심들을 새해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셀 모임 오늘 가셔서 모일 때 한번 그 결심이 뭔지 이렇게 나누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또 기억하면서 서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격려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결심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신앙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연말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는 좀 마음 중에 2025년에는 특별히 예배에 좀 더 많이 헌신해라 이런 마음이 좀 저에게 많이 있어요. 이 마음은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한 마음 같아서 하나님께서 좀 허락하시면 이 마음을 좀 여러분과 계속 나누기를 바라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좀 섰습니다. 예배라는 거는 그렇죠. 예배는 많은 우리 신앙의 활동들이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상대하는 액티비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표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때 뜨거우셨을 때가 지금도 뜨거우시겠지만 뜨거웠을 때를 더 생각해 보면 예배에 열정이 있었어요. 예배드린 교회에 일찍 가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랬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소홀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예배는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좁게 보면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라가 썩었고 정말 이 세상 살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것은 우리가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특별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욥기라는 책이에요. 욥은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허락을 받고 그의 믿음을 이제 시험, 테스트 하잖아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한국에 이번 있었던 비행기 사고처럼 졸지에 10명의 자녀들이 자연재해로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몸까지 견디기 힘든 병이 걸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죠. 하지만 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갈수록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그를 찾아온 그의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다가 나중에 아예 이제 그렇게 우기듯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시련,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욥기 1장에 보면 잔치를 벌인 다음에 10명의 자녀들이 혹시 잔치 중에 너무 기뻐가지고 어업이 돼가지고 말로 흥분해서 말로 혹시 하나님께 잘못된 말을 내뱉었으면 어떡할까? 욥이 걱정이 돼가지고 잔치 끝난 이후에는 항상 자녀 한 명 한 명을 놓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는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절 정도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욥기는 성경의 이 장르 중에서 지혜서에 속해요. 지혜서죠. 잠언 같은 책이죠. 지혜가 무엇이냐,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생각이 많아질 때가 언제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되게 생각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 볼 때 욥기는 우리에게 정말 바른 생각이 필요한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상황을 고난의 상황에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나라는 고난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런 점에서 욥기는 중요한 지혜의 책이죠. 대표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지혜서인 잠언과 비교를 해보면 잠언은 인과응보적인 인생 해석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바른 선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이게 잠언식 인생 해석이에요. 그런데 어디든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잠언식 인생 해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욥의 고난에 대한 친구들의 해석이 욥기에 엄청난 분량을 차지해요. 친구와 욥의 긴 악유가 나오니까요. 욥의 고난에 대한 친구들의 해석은 잠언식 해석이에요. 근데 그 해석이 욥에게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괜히 억지를 부리면서 선한 욥을 아주 악독한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이야 라는 잠언식 인생 해석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욥도 예전에는 그런 잠언식 지혜를 가졌었는데 막상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니까 퀘스천을 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전혀 잠언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라는 식의 고민이죠. 하나님과 이 부분을 놓고 토론하고 싶다고 할 만한 많은 퀘스천을 욥이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욥을 진짜 마지막 욥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찾아와요. 그리고 긴 말씀을 일방적으로 욥에게 하시죠. 그 말씀의 내용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까마귀 새끼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울부짖는데 그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을 누가 챙겨주는지 아니? 엄청난 덩치 큰 황소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농부가 뒤에서 이리야 한다 해서 그 큰 덩치 큰 황소가 이탈하지 않고 그 고랑을 쭉 순전하게 이렇게 고랑을 쟁기질하면서 가는데 황수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네가 아니? 이 바닷물이 이게 이렇게 밀려오다가 어느 선에 딱 멈춰서 또 뒤로 빠지게 되는데 그 경계선을 누가 정했는지 아니? 뭐 이런 식이죠. 우리가 흔히 겪는 자연 만물 일어나는 많은 현상에 대해서 네가 이것을 알고 있니? 너는 왜 그런지 아니? 이런 식의 대포알 같은 질문을 욥에게 쏟아내게 돼요. 정작 궁금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욥은 자기 고난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욥이 큰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짐승처럼 무식했습니다. 짐승처럼 우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네요. 하나님 제가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한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았기에 재산 다 망하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는 이 반응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의 주제를 욥이 파악한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말의 키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까마귀, 황소, 바닷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욥은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한 내 인생은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이 얼마나 더 큰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를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내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큰 시련이지만 지금도 내가 이해는 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속해 있는 작은 점일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진 그런 고백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지혜예요. 예수님도 사실 이런 지혜를 가지셨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돼서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하찮은 새도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열심히 수고도 하지 않고 뜨개질도 하지 않지만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 입었던 옷보다도 더 화려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꽃으로 그렇게 자라지 않냐. 금방 피었다고 하루쯤에 아궁에 들어갈 하찮은 백합화도 하나님이 신경을 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것에게까지 이른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 뻗치고 있다 하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살아갈 이유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건강한 인격이라는 것은 은혜를 몸으로 체득한 인격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몸으로 아는 사람들, 그런 인격자가 건강한 인격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인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특별히 어린 시절 부모와 같이 지내면서 사실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죠. 당연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 또 고집도 있기 때문에 실수하죠. 잘못이 많이 저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이제 바르게 키우겠다는 그 뜻에서 야단을 칠 수 있는데 그 야단이 정죄의 수준으로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율법주의적인 야단침으로 간다면 즉 네가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하면 그 존재를 데미지시키는 가치를 매기듯이 하는 야단과 정죄의 수준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을 그런 부모 밑에 자라면 그 아이는 삐뚤어진 인격이 삐뚤어진 기형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야단을 치니까 겁이 나니까 또 순종하는 성격이어서 잘 받아들여서 자기 일에 책임감 있는 듯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지금 부모가 독립했어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주변에 괜찮다고 말해도 네 정도면 괜찮아 해도 차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 기준이 아닌 부모가 매겼던 그 기준을 자기가 이제 안경을 쓰고 그 기준으로, 부모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너무나 부정적인, 자존감 낮은,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제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계속 세워가야 하지만 당연히 너무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어린 나이 때에 그럼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용납, 용서, 격려를 많이 경험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때에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죠. 저도 부모지만 저 경상도 사나이로서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이는 버릇없이 키우면 안 돼. 봐주다가 너무 버릇없이 막 굴면 그 길을 꺾어야 돼. 그래서 한번 체벌을 하면 따끔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유교식의 사고방식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반듯하게 키운다는 그것이 그처럼 없는 아이, 그 많은 실수가 있는 아이인데 불구하고 반드시 키워야 되지만, 바르게 키워야 되지만 한없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어린 시절, 한없는 용서와 용납을 경험해야 될 어린 시절, 은혜가 뭔지를 몸으로 체득시켜야 될 어린 시절에 부모인 제가 이제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죠. 반드시 부작용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많이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사람을 다룬 것들을 이제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익숙한 말이지만 은혜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은혜는 대개 우리 사람에게 생소한 경험이에요. 사실 많이 경험을 잘 못할 수 있어서 생소한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큰 갈망이기도 해요.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을 전할 때 숙연하게 들을 때가 있어요. 조용히 그거를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말은 수없이 많아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은혜, 그것도 말로만 은혜 말고 알라도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사랑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로만, 선지자만 보내는, 메시지만 보내는 그런 식의 은혜 말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이런 은혜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아무리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이 말을 할 때에는 확신 있게 말하게 되고 이 말을 들을 때는 그는 숙연하게 듣는 것이에요. 은혜니까. 수 없는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희생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이 듣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에서 가장 크게 경험을 해야 될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가장 확실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것도 그분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예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책한건 요한복음을 쓰면서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에게 뭔가 충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뭐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했어요. 은혜, 그 위에 또 은혜, 그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했을 때 은혜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는 분이시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데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러나 고난 중에 은혜의 하나님을 그가 깊이 경험한 이후에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보는 듯이 바로 주님을 보듯이 만난 듯이 하는 주님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은혜를 알아야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뭐 바르게 살자, 뭐 정의롭게 살자, 깨끗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거기에서 거룩이 나오고 거기서 정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고치지 않는 정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룩이 나오고.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머리로만 아는, 교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올해 교회 나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아는 하나님이지, 가슴을 치는 눈과 눈이 보듯이 보여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될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잘 알듯이 제가 인격적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모님부터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 자랐기 때문에 많은 결함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결함들이 저에 있어요. 평생 제가 다듬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십자가 연애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깊이 경험했어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무 뜨겁게 그 사랑이 특별한 감정보다도 그 은혜의 십자가가 제 가슴에 이제 친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지금도 다른 건 눈물 흘리지 않는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뭉클해져요. 그 은혜가 우리를,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될 사람이고 경험해야 될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저 생각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를 더 알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계속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자책시키는, 소위 말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요. 자기를 되게 괴롭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너무 괴롭혀요. 다운시키고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는, 데미지시키는 일들을 하죠.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자기를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준을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어야 죄책감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주변에 수많은 허물진 사람들, 수많은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실망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판단하기보다 더 긍휼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산상수훈에 말하는 그 급진적인 레디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그 수순을 밟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신앙이 여전히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조금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준다. 이런 분씩 일곱 번 용서하라 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하루에도 470번을 용서할 만큼 나는 너를 받아준다. 끊임없이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다운되거나 죄책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니까 네가 네 삶을 사랑하고 부족해 여기는 모든 삶의 영역을 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워가라. 포기하지 말고 그걸 세워가라. 용기 있게 그걸 바로 세워가라. 철저하게 세워가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네 삶을 바로 세워가라. 나의 은혜가 한이 없으니까 라는, 철저히 내 삶을 세워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지금은 뭐 여러 개 66권의 책이 묶어서 한 책이 됐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은 두루마리가 돼가지고 이제 각자 있었어요. 창세기, 뭐 출애굽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게 한 권의 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만들 때 여러 개의 책들을 모을 때 순서가 정해져서 지금 책이 된 거잖아요. 그 어떤 기준으로 이 책의 순서를 이렇게 했을까? 가장 심플한 것은 시간 순서, 연대기 순서로 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장르별로, 뭐 시는 시별로, 뭐 편지는 편지별로, 뭐 선지서는 선지서별로 이렇게 이제 장르별로 이제 구분했겠죠. 지혜서인 경우에 제가 뭐 잠언 또 욕기를 말했는데 여러분 이 순서를 볼 때에 욕기가 먼저예요? 잠언이 먼저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을 좀 봐야 되겠어요? 조금 생각을 했죠. 욕기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욕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연대기적으로 욕기 오래 옛날 먼저 살았던 사람이고 욕을 넣을 욕기를 먼저 한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근데 순서가 참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뭔지를 강조하는 욕기에 이어서 우리가 바른 선택과 바른 책임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잠언이 이어진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삶을 지낸 다음에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용기를 얻어서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중독 정세처럼 끊어내고 처리해야 될 나의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용서와 용납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자기 삶을 바른 길로 선택하는 잠언 참 순서가 은혜롭다는 생각이 욕기를 지나 잠언으로 이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성장도 그래요. 수많은 용납을 받는 어린아이를 지나 10대를 지나고 청년 시대를 지나면서 반듯한 자기 삶을 이제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도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삶에 문제가 많다. 너무 인생이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하셨어. 여기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요. 나에게 오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성품을 굳이 언급했어요.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의미가 뭐죠? 온유라는 것은 까딱스럽지 않다 이 뜻이에요. 온유, 부드럽다는 그러잖아요, 뜻이잖아요. 신경질 쉽게 안 내고 조금 삐딱하다 해서 막 화내거나 막 이 관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신경 쓰게 하는 성격 말고 온유 웬만하면 다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겸손은요 네가 나온 차원이 달라 계급화하고 이렇게 깔보고 이런 게 아니라 겸손, 험불 그 위치에 서고 그 자리에 같이 눈높이 맞출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수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다 품을 거다. 내가 다 이해해 줄 거다. 긍휼로 맞이할 거다. 끊임없이 너를 믿어주고 격려할 것이다. 네가 네 자신을 실망할 때도 난 너를 실망하지 않고 계속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존재다. 그거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가서 우리 끊임없이 경험해야 될 첫 번째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고 나서 가장 크게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라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셨어요. 수 없는 은혜를 베푸지만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멍에라는 아주 솔직한 기준을 누구보다도 어렵고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수준, 예수님 수준의 일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작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지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 속에서 배워가는 거죠. 자라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참된 것, 사랑이라는 성장의 좋은 토양 위에 그 사랑의 토양에서 엄청난 사랑의 그 우물 안에서 헤엄치면서 계속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삶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의 후원을 받아서 참된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까지 자라가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속해 있는 구절이에요. 이 15장은 전체가 육체적인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바울이란 분이 이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육체적인 실제로 피지컬한 부활에 대하여 부정하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책을 쓰면서 특히 15장 한 장을 긴 장을 할애하면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이 있어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목격자들의 목록을 쭉 나열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를 언급해요. 제대로 9개월 남짓 있다가 보통 나오는데 옛날 같으면 그렇지 그 전에만 이렇게 할 수 없이 태어나면 7개월 만에 태어나든지 5개월 만에 태어나 이렇게 하면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마치 자기가 그렇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싹을 잡아서 다 죽여버리고 씨를 말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천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엄청난 벌을 받아야 할 나이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 쭉 언급하면서 자기를 언급을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내 같은 것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나주셨어. 완전히 죽여도 시원찮은 나인데도 나를 만나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서 가장 높은 가장 많은 롤을 맡긴 사도라는 엄청난 직분까지 맡겨서 이 귀하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그 벅찬 감사. 그래서 쭉 이름 나열하다가 자기 이야기하면서 감격이 찬 거예요. 너무 하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나에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15장 10절 우리 세 번째로 읽어드리면 다시 읽어도 이래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는 한없이 베풀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헛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 온 우주에 가득 찬 은혜, 말할 수 없는 십자가 은혜까지 내가 받았는데, 내게 쏟아졌는데 자기는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는 모두가 다 쏟아지는데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구하,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은혜가 쏟아지는 때라는 거예요. 구원이 쏟아지는 때인데 지금 바로 은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 은혜가 쏟아지는 데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오랫도록 고민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도 왜 내 삶에 박히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왜 이석하니 안 고쳐질까? 왜 계속적으로 인간관계 안에서 이 같은 말투와 행동과 태도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인간적인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이런 못된 나의 행동과 태도는 왜 안 고쳐질까? 그리고 왜 상대는 안 고쳐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불구하고 왜 반복적으로 계속 다람 쳇바퀴 돌듯이 바뀌지 않을까? 아, 진짜 하나님 좀 더 은혜 더 주시지. 어느새는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거죠. 강력한 은혜 나에게 주시고 저에게 주시고 뭐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늘 부부관계 생각하면 그 생각을 늘 해요. 제 부부가 관계 문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늘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해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비슷하더라고. 저 정도는 괜찮다고 다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그 사랑의 관계 있잖아요. 하, 인격적인 결함이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이것들이 이제 아내와 저 사이에 계속 이제 잘 나가다가 한번 탁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는. 뭐 아내도 나한테 그렇게 하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될까요? 진짜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아내에게 좀 그 큰 은혜를 은혜 주시지, 좀. 이런데 이게 이상하게 기도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뭘 아이 10대 아이들이나 뭐 우리 자녀들 하시면서도 마찬가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거는 영주야 인격이라는 것은 기계 부속품과 달라. 고장나면 부속품 확 바꿔버리면 멈췄던 기계가 돌아가듯이 기계는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 내가 하루아침에 사울처럼 확 꺼내줘가지고 갑자기 예언감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거는 아주 익셉션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것은 네가 철저하게 훈련해야 되는 거야. 철저하게. 근데 그거를 내가 은혜를 준다는 거야. 철저하게 바꾸는 그것에 대한 은혜를 내가 주는데 그런데 네가 그거를 해야 한다는 거야. 말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태생을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평생 갈등하면 사는 거지.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철저하게 말투, 표정까지 바꾸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이 말투와 표정이라는 게 저는 잘 숨기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말은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동기도 바꿔야 돼.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탁 표현하기 때문에 감정을 네가 늘 살피면서 점검하면서 그걸 잘 추스리는 것도 배워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부관계 갈등 해결 안 돼. 내가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네가 안 하는 거야. 네가 철저하게 안 하는 거야. 철저하게 너를 다뤄야 돼. 나의 은혜는 그것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시원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 주님 또 이랬네요. 진짜 언제, 어느새 이렇게 될까요? 떨어질 사과 밑에서, 감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한 방에 떨어지게 해줬어요. 하나님 어느 날 바뀌어 주겠어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줬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답답한 그런 삶을 살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결되는 길이 있네. 하나님 언약을 하면 되겠네 라고 한 이후에 제 삶의 이제 희망이 생겨. 모든 영역에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변화 영역 안에 다 마찬가지예요.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그것을 위해서 주어지고 있으니까 수천 번 용서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하시니 그러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철저하게 야무지게 제목처럼 철저하게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한 반응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자기에는 헛되지 않았다.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은혜 때문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빚을 진다는 것은 뭐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란 것은 죄짓게 하는 근성을 말해요. 죄성을 말해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뭐 죽는다는 것이 뭐 지옥 가거나 뭐 생명이 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진짜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육신대로 살면. 그냥 기분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살면 예수 믿어도 죽을 것 같은 삶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 했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령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영어로 보면 the misdeeds of the body 했어요. 몸의 misdeeds, 잘못된 행실들을 이야기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으면 자연스러운 내 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음욕도 없어지고, 재성도 없어지고, 말투도 고쳐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리아서 심각하게 그거를 철저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힘만을 하는 율법주의와 다르게 성령이 도와준 거예요.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것은 우리 평생에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 땅에 사는 삶이라는 게 변화를 위해서 주님 주신 삶이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잘못된 행실을 죽이듯이, 죽여버리듯이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마음이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은혜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은혜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랬겠어요. 그래서 새해 여러분 딱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왜? 예배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예배를 살려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주신 은혜도 크지만 때를 따라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들이 있으니까 그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반드시 예배를 여러분 세워야 된다는 마음을 제가 받고 여러분 같이 나누는 것이에요. 주중에 개인의 예배를 세우세요. 아침 묵상을 모닥불 묵상팀에 들어오든지 저는 저를 위해서 제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으니까 누가 오든지 관계없이 저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그 자리 때문에 개인 예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또 나누고 끝나면 또 기도하고 저는 매일 이제 그거 모임 때문에 개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교훈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랑 그분을 내가 예배하는 시간으로 내가 보내는 것이요. 어떤 시든지 주중에 여러분 개인 예배를 반드시 살려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족한 우리들이 힘든 세상을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정예배를 세우세요. 가정예배 예배를 세워야 돼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리다가 갑자기 드리자면 드리기 싫다 그러고 모이자 하면 싫다 하면서 이따가 저 도망가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 문 열고 막 요리 돌고 저리 또 벽을 보고 막 난리 자죠. 예배들이 짜증이 더 나고 은혜 다 까먹고 오히려 막 안 들긴 났지. 이게 은혜가 되다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큐티네 보면 찬송가 있으니까 찬송 하나 부르고 찬송가 익숙하지 않으면 MR 틀어가지고 많이 몇 장 치면 다 놓으니까 유튜브 틀면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하나 그 구절 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읽은 것을 느낀 거 나누자 하면 아이들은 없다 그러죠. 아, 뭐 없다 아, 생각해봐. 그래도 느낀 게 있다. 하나님 하신 말씀 모르겠다. 그래도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언니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기도 마치겠어. 우리 뭘 기도할까? 기도해 주고 싶은 건 하면 또 없다 없다고 그러죠. 아니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있고 내가 보기 많은데 왜 없다 그래? 아 없다 그런 거죠. 우리 집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 기도하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기도 뭐 나오고 마치면 뭐 한 20분 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예배 가정에 가정이 풍성해지려면 가정에 은혜가 임하려면 하나님을 열일 찾는 예배를 가정에 세대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회적으로는 우리 꿈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면 온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주 예배와 주중에까지 수요예배까지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늦게 오면 안 되죠. 어떻게 은혜의 자리를 늦게 오냐고요. 아이고 찔려 이런 마음이 되시겠죠. 오늘은 어쩔 수 없죠. 교통편 때문에 늦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새해에 예배 하나 내어 채우자. 하나님 은혜 받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받은 힘으로 철저하게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끊임없이 격려하고 여러분 끌어가실 거예요. 하시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2025년은 다르게 돼 있다는 거죠. 멍때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힘을 용기를 얻어서 반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왜 안 달려줘요? 100% 달라지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한 해를 보낼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런 한 해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